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헤더드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체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6일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국무부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통제와 전쟁 종식법 CBW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추가 제재의 이행을 지시하는 CBW의 규정에 따라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미 업체들이 전자기기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CBW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신장자치구 재교육센터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또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은 일부 국가들의 편견으로 가득한 정치적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 부부장은 또 중국은 모든 소수민족의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대상인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했으며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캠프의 인권 탄압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장관급 공동점검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어제 비잔 잔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모하마드 사누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관급 공동점검회의는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을 포함해 주요 산유국의 장관급 인사로 구성돼 석유 증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진간의 장관은 서한에서 일부 위원회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재를 부과한 미국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만남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현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축소할 계획이 없지만 미북 협상의 진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은 시사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 외교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만남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국무부는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날 것이라며 대화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예정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회담을 앞두고 이상 기류가 이미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당초 7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다가 6일 오전 취소했다는 겁니다. 국무부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5일. 노워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혔다가 전격 취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 폼페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 폼페오 장관에게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준비태세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셉 던포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외교적 진전이 군사적으로는 불편함을 가져오겠지만 국방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던포드 의장은 미북 협상 진전이 한반도 준비태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시사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5일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외교 부문에서 더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 부문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frankly, the more successful we are in the diplomatic track, the more uncomfortable we will be in the military space.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북 협상은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 태세의 일부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간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do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the Pacific today. Or certainly on the peninsula where we don't have a conversation with Secretary
국방부가 태평양, 특히 한반도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제유 등의 선박 간 환적을 저지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폼페오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것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한국에 대한 미군의 방위 공약을 달성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주한미군 주둔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war is not over. We have an armistice right now. And the United States has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have an alliance that says we will come.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협정 상태이고 미국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은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의 결과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They said two things. They said number one,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because they're inextricably linked to regime survival.
정부 당국이 지난해 2월 열린 북한 관련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위협보다 한반도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덤포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두 가지 가정을 시험해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이례적인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이행했으며 그 결과 지금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외교를 통해 즉각적인 해법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expect we'll have an immediate solution diplomatically, but we've ceased the testing and the nuclear development. What has not changed?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단시켰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역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폼페오 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군의 임무는 군사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덤포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히 조정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미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합참의장 공보참모 패트리트 라이더 대령은 6일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군사태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를 의미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덤포드 의장의 발언은 북한과 진행 중인 외교 협상에 관한 한 국무부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국방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 진전되면 폼페오 장관의 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덤포드 의장 발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라이더 대령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을 유예한 데서 입증됐듯이 국방부가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협상 진전이 한반도 미군 태세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조셉 덤포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미한 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추가 미한연합군사훈련 유예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덤포드 합참의장이 외교적 부분에서 미국은 미한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 think in this particular case, that what he's talking about is on the diplomatic track, what we've done is we've shut down exercise.
베넷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덤포드 합참의장이 외교 부분에서 성공할수록 군사 부분에서 우리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며 미북 협상은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미군 태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군사훈련 유예와 같은 추가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서 주한미군 축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필요 이상의 병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공군이나 육군 부대를 쉽게 철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결정할 경우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덤포드 합참의장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the U.S. doesn't really have any exces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t's not like one can turn to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덤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에는 여러 군사훈련들이 중단되면서 한반도 미한 연합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he's trying to sort of signal that on the one hand it is having an impact on our forces. On the other hand, it's being done in the context of bigger political and diplomatic objectives.
한편으로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이 미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큰 정치 외교적 목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덤포드 합참의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외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계획에 반대하는 듯 비춰지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한국의 단독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잇따라 취소됐다며 결국은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미군 대장들은 미한 연합군의 역량 저하가 현재로선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현상이 누적돼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Well, what we've seen is a series of military exercises, both combined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s well as unilateral South Korean exercises, have been canceled.
버나드 샴푸 전 미 8군 사령관도 덤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미 최근 발생한 바와 같이 외교적 조치를 취하려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assumption is that what he's saying is exactly what has occurred recently, and that to do some of these take some of these diplomatic measures are going to necessarily.
그러나 이런 위험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이미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제안함으로써 외교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로 인해 군사 태세에 생길 어느 정도의 위험은 예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종류의 조치는 외교에 필요한 지원 행동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alliance has already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create the opportunity for diplomacy by curbing the exercises, assuming some risk with readiness in doing that, but
샴푸 전 사령관은 최선의 군사적 조언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군사 태세를 저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ultimately, given their best military advice, is that we would not forsake readiness until there is some kind of.
이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어떤 경우에서든 조건에 기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Like General Dunford says, change is uncomfortable. So, yes, I think he's doing that, but I don't think he's foreshadowing major changes.
덤포드 합참의장이 밝힌 대로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가 군사 측면에서 다소 불편할 것일 순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메스엘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최근 이뤄진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는 미한 연합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현 시점에서 검토되는 건 역시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think it's natural. You know that you know with everything that's evolving, you know if there's an end to war declaration.
최근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서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그리고 2020년 신임 한국군 대장이 미한 연합 사령관을 맡게 되는 등 최근 이뤄지고 있는 변화들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있는 미군 구조를 철저히 들여다볼 시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 외교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북한 외교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년간의 적대적인 태세에서 올해 초 대화 공세로 전환해 미국,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의 첫 단계에 이르는 평화체제를 이루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외에 존재하는 핵시설과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과 핵탄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과정 합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공언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외교는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정상 간 회담을 추구한다면서 비핵화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 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음 달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19일로 날짜가 확정됐는데 가족들의 고통과 북한의 고문 실태 등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원비어 측 증인들에게 12월 19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날 증인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며 장소는 법원 내 22A호로 결정됐습니다.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 달 6명의 증인을 동반한 증거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12월 18일과 19일, 20일, 사흘을 제시했었습니다. 증인으로는 원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 등 총 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원비어의 죽음 이후 가족들이 받은 충격을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족 외에 이 교수와 호크 위원 등도 북한의 책임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며 북한이 원비어에게 자행한 인질극과 고문,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이뤄진 살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주치의와 이성윤 교수, 호크 위원 등과 함께 원비어의 사망 원인이 북한 고문 때문이란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특히 원비어가 북한 여행에 나서게 된 경위와 억류 당시 가족들의 상황, 이후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의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원비어의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면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고, 이 교수와 호크 위원은 북한의 과거 고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원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에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북한 측은 아직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했다며 고문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원자력 발전소 등 민수용으로 전환시키는데 핵 협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레디 프리슬러 전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을 겪는 북한을 설득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시켜 핵 개발을 평화적 목적으로 돌리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레슬러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1990년대 상원 군축 소위원장을 지내며 파키스탄과 인도 핵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북한 문제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has done an excellent job of getting started, a dialogue started. If you go back two years ago, we weren't her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다소 냉랭하긴 하지만 북한 관련 상황은 안정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의원 시절 군사위 군축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파키스탄과 인도 핵 문제에 깊이 관여하셨는데요. 북한을 어떻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South Korea has been a very active participant and they export nuclear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등 매우 활발한 NPT 회원국입니다. 북한도 NPT에 가입해 한국과 북한 양국이 모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도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핵폭탄 제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줬고 추가 협상을 위한 테이블도 열어놨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한 셈입니다.
과거 미국이 파키스탄과 인도 핵 문제를 다뤘던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요?
I think we failed in Pakistan and in India because we were trying to keep the subtone that not nuclearized. And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이 다소 실패한 사례입니다. 모두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까요. 인도는 예외를 인정받아 NPT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고 원자력 발전소도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원자력 에너지와 핵폭탄을 갖고 있고 보유 핵무기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 북한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완전히 폐기하도록 모든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마샬 플랜 같은 경제적 보상이나 원조를 통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파키스탄의 조용한 핵 개발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I hope not because Pakistan has gotten away with having nuclear weapons when we passed the Pressler amendment that was named after me.
그런 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파키스탄은 상황을 교묘히 모면해서 핵무기 보유를 저지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딴 프레슬러 수정안이 1990년 발효된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5년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법에 유예를 적용해 원조가 재개됐죠. 당시 원조를 계속 중단했더라면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교훈 삼아 대북 제재를 유예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군축 협상의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Well, reluctantly,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It does have nuclear weapons. So, as far as I'm concerned, we should acknowledge it or recognize it.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핵 보유국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또는 인식하든지 혹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든 비난하든지 택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되도록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ll, it's hard because it's an inconsistent. This whole nuclear debate is very inconsistent. We have nuclear weapons. The five great powers.
핵 협상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모든 핵 논의를 매우 모순적으로 보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5대 강대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핵 확산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외부 세계의 압박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에서 물러선 경우도 있지만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핵악산에 책임이 있으며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es, it does. Of course, we have China and Russia and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진 대리인을 두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북한은 중국의 대리인이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사찰을 허용하는 대가로 엄청난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번영과 한국과의 통일을 위해 현명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강대국들의 상당한 원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리 프레슬러 전 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핵 문제와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의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방문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미국이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엔 총회 회원국들이 회람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14년 연속 이어질 예정인 결의안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의안 작성에 그쳐선 안 되고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결의안 제출뿐 아니라 산하 인도주의 기관들이 내용을 실행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United Nations can have a resolution, but they must also make sure that the humanitarian part of the organization is also part of.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현장으로 지목된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는 직접 찾아가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유엔 결의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인도주의 기구들이 아직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이 기구들의 현장 방문 요청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y're mentioned in the resolution. Humanitarian organizations have not requested access to these camps.
코엔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전달 활동을 벌여온 미국 인권재단 측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지금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평화협상에는 지속적인 개혁 촉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김씨 정권은 70년 넘게 해온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peace process needs to be driven by a constant pushing for reform. Otherwise, the Kim regime just gets what it wants.
인권 전문가들은 평화를 이유로 인권 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침묵은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이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오카무라 요시오미 인권대사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are a source of very great concern with respect.
오카무라 대사는 이날 유엔 산하 강제 실종 위원회가 실시한 일본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통역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인들의 삶과 안전과 관련해서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is flagrant human rights violation, in other words,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무라 대사는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방식으로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5명만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납치된 일본인 모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카무라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증명된 강제 실종 사례라며 따라서 일본은 강제 실종 희생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심의에 앞서 강제 실종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납치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즉각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끊임없이 밝히고 가해자들을 일본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른 일본인 실종 사건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자체를 부정하던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인정하고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곧이어 양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후 공식적인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죠. 미국의 2018 중간선거 특집 순서로 만들어봤습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중간선거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승리했고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주지사 선거에서는 몇 자리를 추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당초 예상된 결과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몇 석을 추가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가장 우세했는데요. 네.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예.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역시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선거 결과인데요. 구체적으로 성적표를 좀 들여다볼까요?
예, 먼저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연방 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요, 이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한데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민주당이 26석을 추가해서 219석.
과반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이 193석을 차지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이 435석이니까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있지만 이곳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상원도 들여다보죠.
예, 전체 100석 가운데 35개 주에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공화당이 2석을 추가해서 공화당 의석이 전체 51석이 됐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2석을 잃어서 45석이 됐습니다. 아직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지역이 있지만 이곳 결과에 관계없이 공화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간선거 전 그 상원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었습니다.
예. 자, 주지사 선거 어떤 성적 나와 있습니까?
예,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요. 민주당이 7개 지역 주지사 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주지사가 22명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가 25명이 됐습니다.
예. 자,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짚어보죠.
예,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항목 가운데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지역에 있는
그렇죠.
현역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예. DC에서 가까운 웨스트 버지니아가 포함된 지역이었죠?
예, 노스다코다와 웨스트 버지니아, 몬테나, 인디애나, 미주리, 또 플로리다주 등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과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관심거리였습니다.
네. 자리를 지킨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예,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을 빼고는 모두 지거나 현재 뒤지고 있습니다.
예.
노스다코다 하이디 하이트 캠프 의원, 인디애나주 조 도넬리 의원, 미주리주 클레어 매커스킬 의원은 졌고요.
네.
몬테나주 타스터 의원, 그리고 플로리다주 빌 넬슨 의원은 릭 스콧 현 플로리다 주지사의 도전을 받았는데 현재 수만 표 차이로 뒤지고 있습니다.
예. 이들 지역 외에도 민주당이 좀 선전을 기대했던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바로 애리조나, 네바다, 테네시주였는데요. 네바다주에서는 민주당 제키 로젠 후보가 이 현역 의원인 공화당 딘 헬러 상원의원을 꺾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예.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애리조나주에서는 뒤지고 있고요. 테네시주에서는 패배가 확정됐습니다.
예. 주지사 선거에서도 화제가 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흑인 후보들이 나선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가 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바로 조지아주의 스테이시 에브라함스 후보와 플로리다의 앤드루 길럼 후보였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 공화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조지아주의 에브라함스 민주당 후보는 뭐 이번에 이겼으면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되는 기록을 세울 뻔했습니다.
네. 자, 2018 중간선거 특집 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세계는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세계 각국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세계 각 나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먼저 미국 정치권 반응부터 볼까요?
네. 자,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 축제 분위기입니다. 선거 당일 밤, 6일 밤 개표 윤곽이 드러난 직후에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요. 여러분 덕분에, 그러니까 지지자 덕분에 우리의 영역을 차지했다.
네.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승리를 선언했고요. 현장에 모인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 환호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하원에서 승리한 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독주를 막을 힘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어준 거다라고 펠로시 원내대표는 강조하면서요. 미국 헌법에 담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되살아났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서 기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뒤집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정부의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민주당과는 또 생각이 다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한 선거를 평가했는데요.
네.
역시 어제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이 있었다라면서 유권자 모두에게 감사한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도요. 승리를 주장하는 트윗을 계속 올렸는데요. 이번 위대한 중간선거에 대해 우리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전문가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서 당신들은 가짜뉴스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 하원을 내줬지만은 상원에서는 다수당을 지켰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정부 출범 2년 만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그렇죠.
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킨 데 대해서 기존 의석보다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 트럼프 이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백악관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 하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6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요. 상원 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 사업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 운동을 펼친 후보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냈다면서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특정 정책과 원칙에 나와 함께한 후보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면서 선거 이후에도 기존 정책을 힘있게 이어나갈 뜻을 밝혔고요. 각 지역구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일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 주요 정책에 협조를 얻는데 상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원은요, 관료와 연방재판관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군대 파병 동의 같은 이 국직한 권한을 가졌는데요.
네.
공화당이 상원을 지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수행이 민주당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원과 하원을 나눠 가진 공화민주양당이 이제 각각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하원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방 맞은 건 분명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견고하게 지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세가 여전함을 보여준다라고 CNN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무승부로 평가한 건데요.
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오히려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권력을 활용할 준비가 된 걸로 보인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네, 외국의 반응도 보죠.
네, 세계 각국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를 주목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앞으로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논평했는데요.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서 뭐 결과에 대해서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 이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두 나라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영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이 온라인 판에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이 7일 미국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자 트럼프는 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드디어 미국 중간선거에서 쓴맛을 봤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는데요. 이달 말에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이 예정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개입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반응도 볼까요?
예,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7일 평가했습니다. 뭐 담담한 반응인데요.
네.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불문하고 동맹의 중요성에 공통인식이 존재한다라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 언론 NHK 방송은요, 미국에서 내지의 국회가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지의?
네. 네. 그 말이 일본어로 뒤틀렸다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참의원과 중의원이 다수당이 다른 경우에 내지의 국회다라고 부릅니다.
예.
이 NHK를 비롯해서 대부분 매체들이 이 선거 결과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담담하게 현상만 전하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국제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와 무역 정책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분석한 게 눈에 띄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은 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네요.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투표일 며칠 전부터 미국 중간선거 과정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민주당이 이기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화민주 양당이 상하원을 나눠 가진 결과가 나오자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주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을 보는 유럽의 시각을 좀 볼까요?
네, 유럽 주요국 정부는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했고요. 언론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민주당의 견제에 따른 미국 정부 외교, 통상정치 기조 변화 가능성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주요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에 한인 후보들도 여러 명 출마를 했는데요. 당선이 확실시된 한인 후보가 있군요.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의원직에 도전한 주요 한인이 3명인데요. 예.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영김 후보, 또 민주당 소속의 뉴저지주 연방 하원에 도전한 앤디 김 후보, 또 펜실베니아주 연방 하원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의 펄 김 후보, 모두 김씨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한인사회에서는 삼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1999년 초에 김창준 연방하원 의원이 물러난 이후에 20년 만에 한인 여러 명이 동시에 이 소속 정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면서 한인 연방의원 탄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그랬죠?
네. 캘리포니아 39지역의 경우 지금 개표가 96% 정도 진행됐는데요. 영김 후보가 약 52%로 48% 득표에 그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면서 미주 한인 역사상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영김 후보는 연방의회에서도 주 의원 시절부터 벌여온 의정 활동을 연방 차원에서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김 후보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은퇴하는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20년 넘게 보좌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13도. 남포도 아침에는 9도, 낮에 1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1도. 중강 아침 기온 1도, 낮에는 8도.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8도. 황해도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5도, 사리원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리겠고 해산과 풍산, 삼지연 지역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1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5도, 장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3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체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6일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중국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신장 자치구 재교육센터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또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은 일부 국가들의 편견으로 가득한 정치적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 부부장은 또 중국은 모든 소수민족의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대상인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했으며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캠프의 인권 탄압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임의로 억류하고 있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국무부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통제와 전쟁 종식범 CBW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추가 제재의 이행을 지시하는 CBW의 규정에 따라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전자기기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CBW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CBW에 따라 자국민에 대한 신경작용제 등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현장 시찰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에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장관급 공동점검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관영통신은 어제 비잔 장관의 이란 석유 장관이 모하마드 사누시 바르킨토 오펙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공동점검위원회는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을 포함해 주요 산유국의 장관급 인사로 구성돼 석유 증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진간의 장관은 일부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재를 부과한 미국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